아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 속에서 강한 성벽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또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2월을 주시고 또 2월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들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과 그리고 또 진행되어 온 모든 것들을 또 더 강하게 하시려는 주의 모든 뜻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오늘 굳건히 해 주시옵소서. 확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로, 주님 의지하기로, 그래서 더욱 달려나가기로, 낙심하지 않기로 더욱 주 안에서 확정되는 우리 마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강하여지도록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 들어갈 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런 계획을 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에 들어갈 때 요번은 내가 좀 얌전하게 있어야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고서 또 계획을 가지고 그 상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 이번엔 좀 잘 안되겠다, 좀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이 대개 다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은 막 펼쳐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나름 생각한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지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나 늘 하나 어떤 주어진 상황, 새로운 어떤 돌발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정하고 나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십니다. 올 2월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혹은 아 2월은 좀 쉬어야지, 혹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2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을 안 하거나 혹은 생각을 조금 하거나 혹은 생각을 많이 하거나 우리는 좀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생각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생각을 조금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세계가 이제 끝날 때까지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건축 설계 도면에 1층 어떻게 만들고 2층 어떻게 만들고, 그게 예를 들어서 높은 빌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층짜리다. 100층까지 건물의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99층까지 만들고 100층 어떻게 질까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짓기도 전에 100층짜리 건물에 대한 설계도와 통로와 배선도와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구조도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해서 다 계획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2012년 2월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나타난 것이지만 이제 막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막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이 건축과 관련된 사람들은 예민해집니까? 예를 들어 뭐 콘크리트를 붓는 날이다.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뭔가를 설치하는 날이다, 뭐가 기기가 들어오는 날이다, 그날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와 같이 이제 2월에 놀라운 일을 만들려고 하시는 이 2월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말하려고 하던 부분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여호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름도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만 생각한다면 내가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감정과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일을 지으신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길에 정확히 막아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없으면 주님은 지금 여기다 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걸 피하지 않고 그렇게 좀 비켜서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는 사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니 어이없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를 통해 죄사함의 길을 가려고 하실 때 그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막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나님 하시려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보다 혹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부딪혀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하시라고 해서 그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시고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격이 되고 우리는 슬픔이 되고 우리는 좌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늦지 않아요. 더 잘 됩니다. 괜히 도로로 날 곳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도로가 날 곳인데 거기다가 열심히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거긴 이제 다 무너질 건데. 그러니 주님의 계획을 살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피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조금 피해서 집을 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통해 이제 그러면 특지가 생기고 더 새로운 일을 하는 그곳에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꿈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주님은 그 뜻하시는 바를 정말 이루시는 것일까?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뜻으로 인내하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뜻하는 계획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이 있어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별로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는 분일까? 우리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계획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뜻하시는 바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너희 백성을 위해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도우실까요? 그 나라를 어떻게 차지하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 앞부분에 조금 앞서 나가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당면했던 첫 번째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여호수아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그 앞서 이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너갈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그리고 애 어른 합하면 족히 100만은 될 터인데 이 많은 사람이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어떻게 건너냐는 거죠. 배로 건너야 되나요? 아니면 그럼 어떻게 건너야 되나요? 돌아가야 되나요? 얕은 곳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3장 15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 15절에서 특별히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있는 이유는 혹시나 요단강이 얕은 강인 줄 아닐까봐 그게 그렇게 얕은 강이어서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큰 강인 것입니다. 그 강 그 큰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홍해는 바다여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요단강은 강이어서 그 강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강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강을 그 위에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다는 갈라졌지만 강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마른 강 바닥을 건너간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강이 말랐어요. 강이 그 위에서 그쳐버리니까. 흘러가는 것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강 바닥은 말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꿈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소원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야 될 첫 번째 어려움을 주님은 강을 그치게 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강, 가나안 땅,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는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래서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성벽으로 들어가서 방어 전략으로 가졌습니다. 아니 무슨 민족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강이 마르더라. 도대체 그는 어떠한 신들, 신과 함께 있느냐. 그들은 그들을 돕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간담이 녹으면서 그들은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벽을 높게 세우고. 그러니 이제 성벽 안에서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는 이 여리고. 그런데 그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높은 성벽을 어떻게 함락을 시키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도 도와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본 것이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벽도 무너뜨리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이 어떻게 내려 무너질까? 어떻게 그 성을 뚫을까? 그 성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겁먹은 여리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어요. 그들을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도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흐르는 강. 그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흐르는 그 강을 주님은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막고 있던 큰 성벽, 높은 성벽,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성벽, 그 성벽을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뚫을 것은 뚫어주신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강,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그 강을 주님께서는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락하지 못할 것 같은 큰 성읍, 그 성읍을 주님은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희망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영우 박사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직속 장애위원회 보좌관까지 되는 백악관에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도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인 석은옥 씨입니다.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부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떤 때였냐면 이 강영우 박사님이 서울 맹학교 중학생 시절에 이 아내 되는 서근옥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로 만났냐면 자기는 중학생이고 앞이 안 보이는 맹학교의 중학생이고 그리고 부인 되는 이분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였다는 숙명여대 영문과를 다니고 있다가 자원봉사로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난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서 이 부인이 네,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죠. 이 여대생이 어떤 중학생을 만나 이 중학생이 너무 얼굴도 밝고 또 쾌활하고 그러니까 너무 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로서 이렇게 잘 돌보아 줬대요. 근데 누나로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다가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어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사실 나이가 한 살 반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중학생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러 이런저런 어떤 인생에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좀 나이가 늦게 이제 중학교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 나랑 한 살 반 차이가 안 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끝난 다음에도 대학생이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누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 강영우 박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대학교 때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또 만나고 교제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싹터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또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으로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견뎌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근옥 씨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아내로 34년을 그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 못 보는 남편인데. 얼마나 뒷바라지와 수고와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저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는 맹인 중학생이 10년 후 나의 신랑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었다면 나는 그대로 도망쳤을 것이다. 우리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을까요? 남편이 목사 될 줄 알았으면 네, 도망쳤을 텐데 남편이 능력이 없는 줄 알았다면 도망쳤을 텐데 아내가 혹은 뭐 남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게 하셨냐면 그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속 깊이 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돌보던 그 학생이 자신의 연인이 되고 그 연인이 자신의 남편이 되고 자신의 남편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또 자기가 후원자가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강이 흐르면 강을 막아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강도 있었냐면 맹인은 국외로 나갈 수가 없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 70년대 미국을 가는데 그게 나라의 규정이었대요. 장님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대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어떤 인종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넘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항상 그 안에 숙대 영문학과를 나왔던 그 아내의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남편을 조금씩 조금씩 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내를 못 만났다면 그가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성벽을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장애들의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영호 박사에게 서근옥 씨라는 아내를 붙여주신 것이고 또 서근옥 씨에게는 강영호 박사라는 정말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그런 힘이 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민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강영우 박사 같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출세하는 성공하는 왜 그런 능력 있는 남편 왜 주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에게는 서근옥 씨와 같은 그런 자상하고 인내하고 모든 매사에 참고 견디고 그리고 돌봐주는 그런 초인적인 아내 왜 주시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안 이루어지느냐고요.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그를 일으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증오하셔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통 속에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뭐가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준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강하게 하셨는지가 사실 그 앞서 나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그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그냥 여리고 성벽은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찍이 일어나요. 일찍이 늦게 자는 게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깨워요. 다 깨웁니다. 백성들도 자기가 맡은 그 궤를 쥐어요. 제사장들은 자기가 져야 하는 궤를 쥡니다. 그리고 맸어요. 일찍 일어나서 궤를 맸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한 가운데 여호와의 궤가 있고 앞서 있는 전군과 뒤에 있는 후군이 둘을 따르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라고 한 대로 여리고 성벽을 도는 것입니다. 그때의 규칙은 뭐냐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히 이렇게 돌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그 앞에서 성벽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내려다보는 그 앞에서 그들은 묵묵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침부터 그렇게 성벽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칠 했나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제 이래도 성을 한번 돌고 신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 그 제2일에도 두 번째 날에도 섬을 돌고 돌아오고 엿새 동안은 이렇게 섬을 돌아갑니다. 엿새 동안을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엿새 동안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엿새 동안을 부실하게 보낸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을 그저 소일한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 게 아니라 엿새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묵묵히 해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여호와의 안식일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그 7일째 되던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그날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여호와의 성벽, 그 여리고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성벽을 무너져 내렸나요? 그들이 앉아서 그저 곶감이 자기 입에 떨어지길 기다렸나요? 하늘에서 뭐가 뚝뚝 떨어지길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요단강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요단강에 가까이 오기까지 그들은 몇 년을 보냈나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요단강에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만 하면 그냥 죄 없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는 내가 그냥 죄 사했다 말로 다 없앴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서는 항상 믿지 않는 모두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보고 공중의 권세자분 영들도 보고 다 봐요. 최근에 사법부의 불신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법정에서 자기네들끼리만 그게 재판이 이루어졌지 그게 정말 아주 누가 봐도 상식선상에서 야 현명한 판결이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낸 것뿐이지. 그래서 사법부의 불신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밀실에서 얘는 죄가 없어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하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땅에 치솟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죄가 없다고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를 위해 내 아들이 죽었다. 주님께서 그 값으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 강영우 박사님 그는 어떻게 그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귀한 열매를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그는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뇌일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들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자신은 장애 재활원으로 가게 됐고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막내 남동생은 철물점에 입양되어서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재활원도 그는 여기저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대요. 어떤 특별한 그런 또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열 가지에 감사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러나 갖고 있는 그 뭔가를 찾기 시작했고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엔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생겼고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바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대생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만약 그가 끝까지 자살 시도의 시도를 거듭했다면 그리고 그 시도가 결국 성공했다면 그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마침내 그것을 실현했더라면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은 꿈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은 꿈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귀한 부인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어리석은 시도가 성공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했던 그런 모든 탈선과 범죄가 그것이 파국적인 결말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은 막아주십니다.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공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 어떤 사람들은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끊기는 것,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 그것을 막 자기 나름대로 애써 이 악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런 건 사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강은 끊어진 게 아니라 뭐 우기 때 잠깐 마른 것일 수 있고 성벽은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 성벽은 얕은 것이고 그건 뭐 누가 밀면 다 밀어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그렇게 해석해 놓고 그 모든 일을 했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것이죠. 결과는 뭘까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도 자기 앞에 있는 강을 결단코 건널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그 스스로 비하했기 때문에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강이 그치게 하시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정말 이런 천지 개벽하는 이런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 초인적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가 받게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금 무너지지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라합에게 감사하자.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결국 그 성공과 그 부흥과 그 결실 속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다 깔아뭉개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후에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정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번성과 자기 축복과 자기 맛에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 가서 탑을 도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겠지만 또 그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만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감사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대상,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대상, 그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줬다. 나도 너랑 함께 기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승진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기뻐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연봉이 높아지고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건 나 혼자만의 기쁨이고 그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좀 똑똑한데 스스로를 거만하게 만들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됐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애 낳고 혼자서 집안일하고 혼자서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아내가 있어요. 우리를 도와준 남편이 있는 거고 우리를 도와준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도와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생각하고 그 감사 속에서 기뻐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 넓힌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기도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해줬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도와준 사람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스스로의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내가 혼자 일하고 내가 혼자 벌고 내가 혼자서 먹는 자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퍼질 때 정말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또 강을 건너게 하시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 성취만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만 나타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발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참된 그 공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지는 것이고 예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왜 하시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로 이루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공의도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변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2월 새롭게 시작되는 이 달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도 2월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 감사하게 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들 혹은 우리 힘보다는 주님의 힘을 더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에 더욱 하나님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4장.